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번만 더 암송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주소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예, 잘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리 전사님은 아마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예? 주소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은 고등부 담당이시고, 아까 찬송 인도하시는 분은 어디? 초등부. 오늘 고등부 담당 목사님은 전사님은 눈썹이 좀 진하신 분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첫 설교로 여러분에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박수로 오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좋은 분은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좋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큼 좋은 분은 없습니다. 항상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로 다들 나오셨죠. 수요일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나 혹은 직장을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기분이 좀 오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기산하잖아요. 그 중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벌써 중간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이 되면은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집안일을 하실 때 이런 일들을 했고, 아, 이번 주는 또 저런 집안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다들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항상 내가 했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그 중간 한 분기점 같은 느낌의 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요일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분기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우리의 신앙의 체크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월요일, 화요일 그 말씀대로 목사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수요일이니까요. 아직 수요일이 많이 남았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주말도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다음은 토요일이죠. 토요일까지도.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신앙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 기도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신앙의 분기점이 되는 수요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수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함께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우물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삭의 우물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묵상해 볼 때, 이삭은 다른 우물을 계속해서 팠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우물을 메워도 약속을 믿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메워도 다른 곳으로 가서 팠습니다. 제가 이삭이었으면 어땠을까? 라고는 묵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제일 먼저 아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삭의 아빠, 누구죠?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팠던 우물 있잖아. 그거 쟤네가 메웠다? 이렇게 전화부터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볼 때 좀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돌라움에 뭐 소돔왕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롯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318명 데리고 가서 이 게릴라전에 좀 능했던 것 같아요. 그 롯을 확 싹 구출해내는데 이 소문이 안 났을까요? 당대 쫙 퍼졌을 거예요. 뭐 아빠한테 전화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318명 삼촌들한테 전화해서 삼촌 요즘 좀 힘든데 그냥 우물을 자꾸 메우네. 그렇다고 뭐 이렇게만 말해도 이제 한바탕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백배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용병을 부릴 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할수록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러면 아, 안 되겠다. 내 밑으로 다 집합. 이래가지고 한바탕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 고등부 전도사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과격하네. 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갈등을 대할 때요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그 갈등 앞에서 폭발하는 경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폭발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두 번째 경우에 속하는데요. 두 번째 경우는 그냥 묻어두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그냥 묻어버리는 경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요. 갈등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거의 인생의 좌우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 같은 말은 아예 뱉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가 살펴서 행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반대에 부딪히면은 아무 그냥 군소리 없이 한 걸음 물러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은 그냥 다 갈등을 피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아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혹은 그 전에도 이미 느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부터 아 그저 갈등이라는 것을 덮어만 둔다는 것이 이게 상책은 아니구나.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덮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것입니다. 그냥 갈등을 덮어만 두는 유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폭발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가시기만 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삭이랑 저랑 결과는 같을 것 같아요. 이삭도 우물을 괜찮아 다음 파자 괜찮아 다음 파자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근데 그런데 이삭과 저의 차이는 믿음에 있더라고요. 이삭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물을 팠지만 저는 그 예전에 청소년 때 모습을 보면은 그냥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다 묻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삭은 온유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믿음 순종 온유를 갖췄지만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게 온유인가? 저도 말씀 암송을 했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라 나도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하고 성경을 덮으려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온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온유라는 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앞에서부터 갈등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온유할 수 있을까? 이 갈등은 뭐고 온유는 뭐지? 이제 케이스들을 쭉 좀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갈등 앞에서도 온유한가? 물론 갈등이 있을 때요. 이 갈등을 잘못 통제하면은 갈등이 이상하게 엇나가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인류의 첫 갈등,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의 갈등, 이 갈등에서도요, 이 갈등을 아담이 다르게 풀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하와를 탓하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면서 풀렸고, 풀린 게 아니죠. 그렇게 종결됐고요. 에서와 그 동생 야곱은 갈등을 또 반대로 너무 이게 풀질 않고 계속 쌓아둬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 두 사람 형제 사이에서 이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피를 부르려는 막 사태까지 갔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찾다 보니까요. 갈등이 꼭 이렇게 악하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요셉은요. 형들과의 갈등이 있었었죠. 하지만 형제들을 충분히 비난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했고요. 또 반대로 모세는 비슷하게 모세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만들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불만을 일일이 다 야 한판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온유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 성경을 보면서 이거 나만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이게 좀 위로가 되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딱 읽고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온유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하셨으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모세를 딱 떠올렸을 때 모세는 온유한 리더십이랑은 거리가 좀 있거든요. 저도 대학에서 경영학 수업을 들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분야에 넣냐면요, 카리스마 리더십에 넣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모세는 부드럽게 사람들 하나하나 다 이거보다 카리스마 리더십에 맞는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바라볼 때, 사람의 온유함을 보실 때에는 우리가 경영학에서 말하는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 그 일반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온유와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의 온유라는 단어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어떤 문제, 갈등 따위에도 불구하고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온화하고 부드러울 때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 온유하다고 해서 아까 제가 겉으로만 이렇게 온유하고 믿음 없이 겉으로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가 아닌 것처럼, 아, 이렇게 겉모습이 온유한 것만이 온유가 아니구나. 정말 온유는 성경적으로 정의한다면 십자가의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문제까지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함을 얻는 상태에서 부드러운 것, 그것이 정말로 온유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 아까 이제 암송하고 덮었었던 성경을 다시 피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니까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산상수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가 국어사전적인 그 온유랑은 같지 않겠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온유랑은 조금 다르겠구나.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부드러움이랑은 조금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가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비방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단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거칠음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평안함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참기만 하는 것, 내가 그냥 참고 있는 것, 그 상태가 겉으로 드러날 때 부드럽다고 해서 온유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갈등 앞에서 분노하십니까? 먼저 분노는 이 온유랑은 정반대에 있잖아요. 마치 북극점과 남극점이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 느낌이 잘 오실 것 같아요. 혹은 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유하고 계십니까? 그 온유가 내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는 가운데 온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아, 내가 이 갈등만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주님 이 갈등이 문제입니다. 라고 갈등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등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언제나 그 위험과 은혜가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는 새가족부 리더로 섬겼었습니다. 새가족이 올 때 새가족들을 5주 동안 교육해주는 리더였는데요. 그 5주 동안 열심히 교육했더니 이 새 청년이 리더님, 장리더님, 이제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실컷 5주를 다 가르쳤더니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이 청년이랑 이 청년이랑 이 모습을 봤는데 좀 갈등이 있더군요. 아, 교회에서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만약 누군가 어떤 청년이 성도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의 슬로건으로 많이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으면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이제 서로 다툼이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자꾸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면 이제 그런 그 이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김집사 들었어. 이번에 또 헬라파 과부들이 또 빠졌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아직 그땐 집사님이 없었죠. 그거 들었어. 이번에 또 빠졌대. 어머머, 웬일이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정작 불거졌을 때 우리는 모두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때 사도들은 이제부터 베드로 사도 이제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이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 준비. 그 설교가 얼마나 더 풍성해졌겠어요? 이제 배 목사님께서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시고 이제 또 설교하시니까 설교 더 풍성해졌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구제 사역은 집사를 세워서 집사님들이 한다. 그래서 사역적으로나 또 말씀 사역에 있어서도 더 풍성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갈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온유한 가운데 서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애쓰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이 갈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갈등은 언제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갈등을 부채질해서 이간질시키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갈등이 있어도 되는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방조하거나 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오늘 말씀을 산상수훈에 들어감에 앞서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온유하려고 노력하실 때 내가 내 힘으로 온유하려고 하실 때 온유해지실 수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온유함은 그 나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나오는 부드러움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유라는 단어 하나도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내가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내가 이거 꾹꾹 누르면서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주님 앞에 두는 것이고 나는 주님이 주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그 온유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온유함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본문 말씀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 네, 암송을 해볼 걸 그랬네요. 다들 암송을 하시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삭이 그것을 양보할 때 아, 정말 온유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 이삭도 저도 모두 온유 저의 청소년 모습이었다면 모두 온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온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양보한다고 그것은 온유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옷 입혀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정말 힘듭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마음이 좀 답답해졌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저는 온유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하지만 정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붙들라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 저는 온유가 힘든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성도님께서 혹시 계실까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교사이신가요? 아니면 구원자이신가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교사이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먼저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교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좋은 가르침 하나를 얹어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가르침을 하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다. 좋은 교훈 하나 주시려고 좋은 미사여고 문장 하나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이 말씀처럼 만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좋은 분이라고 우리 설교를 시작할 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받으실 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으실 때 이 산상수훈의 의미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럴 때 이 고백은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셨다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 창조물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 본문 말씀 한 절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 주시고 야 너네 이거 달성해봐라 못하겠지 이런 예전에 과외 할 때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풀어봐 못 풀겠지 이런 나쁜 선생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온유함이 우리 삶에 넘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장은 그저 평생 좌절을 안겨주는 하나의 좋은 글귀 하나일 뿐입니다. 주님, 저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제가 이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제 온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온유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온유로 충만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십니다. 온유함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한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옷 입혀주시는 그 새로운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안에는 쓴뿌리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연약함들 이제는 내려놓고 겉으로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 같이 하십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우리 두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나를 친구 삼은
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온유한 품성이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크고 높으신 그 놀라운 성품들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사막에 있는 것과 같이 갈급하고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서 있을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